마태복음 제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 도시는 가보나움이었습니다. 2절 보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1절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집에 계심을 듣고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마태의 기록은 더욱 단순한데 이는 그가 주님을 왕으로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찮은 일이나 상세한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는 대강의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주님이 어디 계시든 감춰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볼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권위를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내셨고,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권위를 자연의 영역에서 나타내셨으며 귀신들 가운데서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죄인들 가운데서 나타내실 수 있다면 그분의 권위의 나타남은 완성됩니다. 모든 기초가 다 뒤엎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인들을 다루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9장 1절부터 8절까지와 8장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안심하라. 만일 당신의 죄가 사함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을 읽음으로써 죄 사함에 관한 교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제적인 죄 사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 사함의 가르침은 가지고 있었지만 죄 사함의 체험은 없었습니다. 3절 어떤 서기관들이 그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첫 번째 배척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마음은 주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노출되었습니다.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 관하여 부주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의 편에서는 둘 다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은 그분의 죄 사함이 확실한 것임을 입증하기 원하셨습니다.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실 수 있음은 주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7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복음의 위대한 원칙은 먼저는 죄사함이요 그 다음에 걷는 것입니다. 죄인은 주님께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죄인은 주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원칙이 걷고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원칙은 살고서 그리고 걷는 것입니다. 하나는 행위에 의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주님은 결코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시험받으신 후에 그분은 항상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촉초와 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16장에 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신 것으로부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에 주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3절 이 작은 단락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제 사람을 찾기 위해 오신 분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마태를 부르는 것에 관하여 더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는 주님을 왕으로서 제시하기 때문에 그는 사소한 일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마태가 이 복음서의 저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과 관련한 상세한 것들을 너무 많이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마태라는 사람을 보시고 이 구절이 기록된 방식에 따르면 이 이전에 마태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듯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즉시 따랐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나 혹은 그분의 눈길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분을 따르게 하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기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믿기만 할 뿐 그분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잔치는 마태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사람들은 그들 자신은 의롭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에 따라서 다루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보이시는 것을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이 대하는 태도는 종종 비판과 비난을 받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에 주님의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 자신의 위치를 알았으므로 주님께 나왔지만 바리새인들은 독선적이었으므로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비난했음을 암시합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유일한 의로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독선적인 사람들입니다. 공율은 은혜의 일부입니다. 은혜는 다만 위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은혜를 영접하길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와 같은 무엇인가를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단지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오기를 갈망하십니다. 이것이 교통을 위한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은혜를 정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주님께서 죄인들을 관심하셨지만 성경은 그분께서 죄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떠난 사람들만이 죄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마태를 부를 때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대답하셨습니다. 9장 14절부터는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의 항의에 대답하십니다.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은 어느 정도 금욕주의를 실행했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빼앗기다는 말은 주님께서 배척당하신 것을 언급하는 것이지 그분의 승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승천은 그분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므로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을 빼앗기는 것은 그분의 승천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은 주님이었고 혼인집 아들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후에 제자들은 신부가 될 것입니다. 과도기적인 시기에서는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혼인집 아들들로 간주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주님을 빼앗겼습니다.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여기서 생배 혹은 새 옷은 밖의 생활을 상징하는 반면에 새술은 내적인 생명을 상징합니다. 옷은 바깥에 나타나는 것이며 술은 속에서부터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활이며 다른 하나는 생명입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은 외적인 생활과 행동을 새 옷으로 가져다 주며 내적인 생명을 새 술로서 사람에게 주입합니다. 율법의 규정과 규례는 낡은 옷과 같습니다. 금식이 그러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새것과 옛것을 섞는 것은 복음을 사용해서 율법을 덮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깁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찢어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할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할례가 더 이상 필요 없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는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말하며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율법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주님이 가르치고 계신 바입니다. 계명 방면의 율법과 원칙 방면의 율법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율법의 계명은 주님에 의해서 보완되었지만 율법의 원칙은 그분에 의해서 내어버려졌습니다. 서신서에서 믿음으로라는 구는 믿음의 원칙으로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의 원칙으로 생명을 얻고 살리라.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여기서 술은 속생명을 가리킵니다. 새술은 격동시키는 능력이 멈추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넣으신 생명은 새술과 같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의 계명들을 상징합니다. 새술이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졌을 때 가죽 부대가 터집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눈은 눈으로라는 구약의 계명을 지킬 수 없으므로 그것은 터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새술을 낡은 율법의 계명 안에 넣는 것은 그것을 터져버리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우리는 새 가죽 부대뿐만 아니라 새술이 들어있는 새 가죽 부대를 보게 됩니다. 밖의 계명은 우리 속생명의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 속에 영접했는가를 계시함으로써 우리에게 거기서 언급된 것들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묵은 포도주는 육체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즉 새술과 낡은 가죽 부대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내어버릴 때 그것이 보존됨을 의미합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마태는 이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앞장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름이 군대라는 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좀처럼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가 주님을 왕으로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름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이 주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은 계몽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는 그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누가는 그 여자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태가 그 상황을 그녀가 죽은 후에 기록했기 때문이며 누가는 그녀의 상태를 처음부터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각 복음서들은 그 자체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각각의 특성에 관계된 방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되었으므로 이 방면과 연관된 것들만을 언급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은 교리의 방면을 강조하며 그러므로 그는 이 사건을 유대인의 죽음과 그들의 장래의 회복의 예표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방금 죽은 그 딸은 12살이었으며 여기에 그 여인은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딸이 태어난 해가 이 여자가 혈루병을 앓기 시작했던 해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고 있을 때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음을 상징합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혈루병은 생명이 근절됨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죽은 개와 같습니다. 이 딸의 죽음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최초로 배척한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혈루병 든 여인을 치료할 의도가 없었으며 그보다는 야이로의 집에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유대인들을 위하시지만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았음을 상징합니다. 그 딸의 부활은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로마서 11장 23절에서 언급된 대로 원가지가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부활할 때 주님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지심으로 치료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혈루병이 든 여인을 치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님의 옷가를 접촉한 것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이는 제 마음에 이르되 라는 구절은 마치 그것이 그녀 안에 있던 일종의 심리적인 반응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께 자신을 만져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겉옷만은 비교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야이로가 주님께 그분의 손을 그의 딸 위에 얹어달라고 부탁했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가시고자 했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단지 그녀 속에서 추측한 것이 아닙니다.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시로라는 말은 마태 자신의 말이며 이 사건 자체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시는 모든 전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언급합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녀에게 앞으로 있을 어떤 유혹이나 공격에도 대항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마태의 기록은 다시 한번 매우 간략합니다. 이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은 모두 10가지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는 구약으로부터 65회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주님은 그 소녀가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모든 사람들을 잠잔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헌화하는 무리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내어 보내시며 주님께서는 마치 그 소녀가 죽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보내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죽은 자는 생명의 문으로부터 내어 쫓겨야 합니다. 27절에서 28절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에서 30절 여기서는 눈을 뜨게 하고 계시며 그 후에는 입을 열어 주십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의 그림입니다. 31절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 이것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한 것을 보여줍니다. 혈루병 든 여인을 고치고 야이로의 딸을 일으킨 것은 하나의 교리, 즉 경륜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딸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죽음을 상징하며 혈루병 든 여인의 치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며 그 딸이 일어난 것은 유대인들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중점은 도덕적인 방면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꺼이 주님을 다윗의 아들, 즉 메시아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들의 눈은 열릴 것이며 그들의 입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교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2절은 세 번째 주요 단락의 세 번째 소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주님께서 배척받으신 후에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보내신 이유는 거기에 너무도 많은 도시와 마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신 후에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제자들을 내어 보내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과 오는 시대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주님은 그들로 인하여 민망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를 향하여 동정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들은 그분의 구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동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받는 상황을 향해서 동정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다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구주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인하여 우리의 목자, 곧 죄인의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스라엘 나라는 일반적으로 주님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거기에 여전히 추수할 필요가 있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추수할 것은 많았지만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견딜 일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커다란 영적인 원칙을 봅니다. 주님은 그 마음속에 제자들을 보내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제자들에게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구할 것을 요청했으며 그 후에 그분은 보내는 일을 수행하십니다. 기도의 궤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 그것에 관하여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응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이 때문에 고든 와트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달리기 위해서 길을 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그분께 간청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후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 자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에 관하여 기도할 때 우리들 자신이 먼저 기꺼이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 없다면 그분은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대상들을 돌이키게 할 수 없으십니다. 만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실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